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나와서 무릎 꿇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순수한 동기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 얻어낼까 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빵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적의 빵을 먹는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도였는데 이들은 그냥 빵만 딱 따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빵을 또 주겠거니 하는 은근슬쩍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5천명에게 순식간에 이렇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면 자기들이 임금으로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을 부강한 국민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질 그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요구해달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이런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와 어긋난 말씀을 하시자 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6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신대. 엄밀하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can accept it?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경팍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욕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게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못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고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텐데 이게 전혀 아닌데 결혼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막 말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 보면 뜻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욕심의 눈이 어두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6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Does this offend you? 그 말은 너희의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이 되느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기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깨버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에 그들이 실망하고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쓰는데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패키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다 보면 의심이 시들어지겠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떡밖에 모르는 너희들이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다. 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육체의 떡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끝까지 지금은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있다면 어느 순간에 너희들의 육체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서 승천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보내줄 성령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너의 영혼 문제인데 어째서 잠시 먹고 치워버릴 이 세상의 떡이 눈이 어두워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계속해서 6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떠날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70절, 71절에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셨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지만 미래를 결정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여준 길을 우리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뭐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뜻의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꼭 그 말을 써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그 욕심을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마귀에게 이용당할 그 길을 예수님은 보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가 그 자유의지로 그 생각을 버리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걸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로 갈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그 욕심의 생각, 지금 군중을 휘어잡고 있는 이 떡을 구하겠다는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그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도 강렬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는 예수님께서 계속 쿡쿡 찌르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쿡쿡 찔림을 당하고 불편한 게 있다면 거기에 가룟 유다적인 이 군중적인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65절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실은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 이거 기적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님 못 믿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유, 2000년 전에 내가 뭐 그때 살았더라면 갈릴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봤더라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얼굴을 못 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66절, 67절 말씀은 조금 서글픈 뉘앙스가 풍깁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사람은 참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달려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쉽게 돌아서 버리곤 합니다. 고위공직에 있다가 퇴임하신 분이 정말 인생의 허물을 느꼈대요. 그 한참 잘 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는 뭐 구정, 추석 때 집이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정말 절간같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우리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자 썰물처럼 물러가 버렸습니다. 물러가 버린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많던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예수님도 좀 서글프셨어요. 그래서 열두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알았어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항상 새 신자들이 떠나는 분들도 훨씬 많았죠. 그렇지만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9대 1 정도로 있었습니다. 없겠어요? 근데 99마리 양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가 정말 이해가 가는 게 이렇게 이번 달 새 가족 100명이 오셨어요. 80명 오셨어요. 이럴 때 기쁨에 비해서 한두 명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막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이 힘들어요. 교인이든 목회자든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가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떠난다고 할 때 아무리 말리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을 때 굉장히 허탈해지죠. 저도 그러는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간적인 정리로 같이 엮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자기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오래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케어도 못해드렸는데 혼자 알아서 착 순생활 잘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교회에 탁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 잡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애기처럼 돌봐드렸는데도 사랑이 없다. 내가 케어받지 못한다. 그리고 혼자 다시 연받으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회란 역시 이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거 어떤데 인간적인 설득력이나 매력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올 때 또 다른 교회에서 이동했다고 할 때 그쪽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아 이게 좀 자유함을 얻어야겠구나.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다가 딱 써놓은 글을 보고 굉장히 좋아한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라 그리고 천명을 기다려라. 그거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죠.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우리 교회 제가 새가족팀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가족을 섬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다 잡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맞는 교회가 또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쇼핑하는 분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까다롭게 할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까다롭게 고르잖아요. 교회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을 것이다. 꼭 우리 교회가 독점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떠나는 분도 축복하고 오는 분도 축복하는 그런 초연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냐 하고 굉장히 서글프게 물어보시니까 아,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씩씩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6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베드로는 그냥 언급결에 하는 말이 훌륭한 말들이 많아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말들은 항상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그냥 언급결에 확 나오는데 이 성령이 하신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 예수님 매력 있잖아요. 뭐 제가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릴까? 이게 믿음 생활의 엑기스죠.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기복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이 가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하겠어요. 나 기분 좋을 땐 교회 나오고, 나 안 바쁠 땐 나오고, 한참 일 바빠지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유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 보고 온 사람, 시설 보고 온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막 다 떠나버리죠.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떠났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던 열한 제자를 통해서는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70절.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다 이해해서 끝까지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믿음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손 잡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잡은 손이 놓지를 않는 거죠. 아이가 아빠 손을 아무리 꽉 잡아도 아이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해서 손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이 나를 잡고 있으면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의리가 있어서 주님 곁에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은 주님의 붙드심이 있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복심한 사람이 딱 주님이 붙들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3분의 1이 항상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 목회한다고 합니다. 하다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꽉 잡고 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을 깨워서 새벽기도 나오게 해요. 아버지의 붙드심이죠. 아버지의 택하심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은 것은 이들이 똑똑해서 예수님 말씀을 100% 이해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딱 붙잡고 가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직전까지도,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도 누가 제일 크냐고 싸웠던 사람들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덜덜 떨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불완전해도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십시오. 어렴풋하지 하나 아는 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게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원숙한 그림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저도 대형교회 안 해봐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모든 걸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20% 아는 거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모르는 80%를 굳이 알려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니까. 그분이 내게 신실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미완성한 제자들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버텼듯이 저 여러분도 그렇게 버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공동체를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떠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서글프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믿음, 아직 연약한 모든 것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